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 2절 또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21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까지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세계 경제가 마비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아직까지 이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셨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뺏기지 않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려는 학문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정론을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용납하시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논쟁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답을 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쾌하게 이 답을 구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도 기독교가 이 고통에 대한 답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사회는 더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쓴 스탠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신학자이신데, 이 책에 보면 자신의 이 친구들의 우정 또 조울증을 겪고 있는 그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조울증을 앓던 이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그 조울증을 겪고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아내의 자살 시도 소식을 들은 뒤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은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답을 얻고 싶어 하지만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쓰여진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정도 전의 일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생생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 22편을 암송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최악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암송할 정신이 어디 있으셨겠습니까?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외우시면서 대사로 연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시작과 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할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기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읽은 부분 첫 번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분은 전혀 성격과 이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톤으로 이 분위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31절은 영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그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지만 어떻게 이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신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대표적인 말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줄이면 엘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울부짖음과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안타까운 이 마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이 마음을 가장 크게 경험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신다라는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울부짖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고통을 울부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고통 가운데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다음 장을 보시면 시편 23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만큼 친밀하고 이만큼 가까운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친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 다윗이 울부짖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어떤 때는 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왜 숨어 계시고 돕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가? 우리가 이 시편 22편을 보면서 함께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다윗의 고백이 바뀌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은 1절 2절에 보시면 세 번이나 동일하게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에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뒷절에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다윗도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21절을 보시면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제 22절부터 이제 완전히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찬양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저는 이 21절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21절과 22절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자의 입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다윗은 과거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을 보시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과거의 그 들소의 뿔에서 이 부딪힐 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수많은 과거의 그 경험을 되살려서 지금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22절부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곤고한 날에 우리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그것을 기억해내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작동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은 과거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절망을 느끼게 되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탄식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탄식시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이라는 뜻은 이 망이라는 것은 본다라는 뜻이고요. 이 절이라는 것은 끊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는 것이 끊어지는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절망시가 아니라 탄식시입니다. 탄식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식시의 구조를 보시면 시편 60% 이상이 이 탄식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이 신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신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의 말로 그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찬양의 맹세를 합니다. 나는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 시의 구조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탄식 시는 절대로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탄식은 반드시 찬송으로 끝맺음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찬양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감정은 휘몰아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바뀌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 기분이 이렇고 내 감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을 것 같은 이 위기 가운데 탄식하고 한숨 짓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과거를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기억을 한 다음에 그의 고백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기분이 힘들고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감정에서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감정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몇몇 교수님들이 이 종교개혁자들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그런 글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글들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의 이 글이 참 저에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1527년에 이 루터의 도시 이 비텐베르그와 이 주변 도시들의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목숨을 잃은 지 2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이 흑사병이, 이 전염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전염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임에 대해서 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라는 편지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을 보살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피신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회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나 판사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의사와 경찰 같은 사람들은 그 직무를 피하지 말고 계속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살피는 일도 중요하지만, 남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본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조심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전염병이 도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는 일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의무감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루터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 루터는 전염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든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이 루터에게는 죽음과 고통이 최후의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의 단어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방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화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이가 많으신 80세 이상 되신 이 소망의 분들을 지금 우선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결사반대해서 집에 꼭 계시라고 붙어 계시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이 드는 그런 또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 암울한 상황, 이 위협과 고통, 이 두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 찬양으로 급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급반전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 열쇠가 바로 21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 사건들을 기억해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해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맛볼 수 있는 것만을 우리는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 초월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배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산에 가끔씩 올라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도 산에 올라가는 것을 참 좋아했고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도 기회만 되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높은 데서 아래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요,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을까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그곳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산을 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탓을 돌리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얼마나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시는 어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태풍에 휘말려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안개입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은 안개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